우리가 함께 찬양 시간에 부른 찬양 가운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함께 불렀습니다. 우리는 우리 손에 잡히고 우리 눈에 분명히 보이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길을 인도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차원은 우리의 차원과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때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느낄 수 없고 또 손에 잡히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이가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삶을 드리고 관심을 기울이고 참여하는 이들이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그들을 위하여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라는 두 사람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어떻게 세상에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켰는지를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중요한 회의를 하였습니다. 그 회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그들에게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지켜왔던 율법의 짐을 지우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중요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 시대로부터 내려온 율법을 근거로 하여 그들은 살아왔습니다. 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이 그들이 아는 하나님의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율법에 익숙해져 있었기에 그들은 율법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들의 세계관과 삶의 방식까지 다 사로잡는 문화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이제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들에게 전해질 때 이제는 자신들이 살아왔던 율법에 근거한 삶의 방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율법 없이도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규례를 전혀 지키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그들은 선언했습니다. 교회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이 결정을 통해서 이제 모든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린 겁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두 번째 선교여행을 계획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1차로 다녀왔던 지역을 다시 되돌아가서 그들은 교회를 바로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일을 계속 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선교여행을 갈 때는 첫 번째 선교여행과 다른 상황에서 일어나는 면이 두 가지 차원에서 일어납니다. 첫째는 첫 번째 선교여행은 리더들의 하나됨 속에 이루어졌지만 두 번째 선교여행은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분열함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 문제의 발단은 마가라고 하는 요한. 이 요한이 1차 전도여행 때 함께 가다가 밤빌리아에서 나는 더 이상 못 가겠다. 나는 힘들어서 여기서 포기하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이제 2차 선교여행을 갈 때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다. 이 사람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명단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을 끝까지 품으려고 했던 것은 그의 조카라는 그러한 가족 친적이기도 하겠지만 바나바라는 사람의 성품이 워낙 관계 중심적이고 또한 사람들을 잘 세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가 요한에게 기회를 주자라는 차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매우 자신에게도 엄격했고 또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엄격했기에 마가 요한은 2차 여행에 합류될 수 없다. 이 사람은 또다시 포기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내다본 것입니다. 결국 두 사람은 심한 말다툼을 하였다라고 말씀에 기록하였고 그 결과 갈라서서 두 팀으로 나누어져 선교행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연약함이죠. 리더들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후에 바울이 이제 그의 인생의 사역의 마지막 지점에서 쓴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를 나에게 데리고 오라. 그가 나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둘 중 하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가가 정말 변화가 되어서 바울의 신뢰를 받는 수준에 이르렀든지 아니면 정반대로 바울이 변화해서 아 그때 내가 마가를 제외시킨 것이 좀 너무했구나. 돌이켜보니 마가에게도 훌륭한 점이 있었고 내가 좀 더 너그럽게 받아들이지 못했구나라고 돌이켰을 가능성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바울은 먼 훗날 이 마가를 다시 품게 되고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영역에서 마지막 그 단계에서 마가와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던 것을 볼 때 바나바가 관계 중심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던 것이 바람직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바나바와 바울은 서로 갈라져서 두 팀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이런 나누어진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있어서 때로 이 지도자들의 분열은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내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때로 새로운 길을 내십니다. 왜냐하면 두 그룹으로 나누어짐으로 인해서 많은 영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바울이 꾸린 팀, 바울과 실라, 디모데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이런 사람들이 팀이 되어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모든 사도행전의 기록은 바울 사역팀의 기록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 이유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바로 바울 편에 서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함께 참여하지 않은 것을 기록으로 남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바울이 사역한 내용이 주로 사도행전에 나오지만 바나바도 그에 못지않게 신실하게 사역을 감당했을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이제 키프로스로 떠나고 바울은 실라와 그리고 누가와 함께 떠납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이 지나왔던 지역을 다시 되돌아가는데 그 유명한 루스트라라는 지역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루스트라라는 지역은 바울이 돌에 맞아 거의 죽은 자와 같이 되었던 도시였죠. 끔찍한 추억이 있는 도시입니다. 대개 이러한 아픈 상처가 있는 그러한 지역은 다시 되돌아가고 싶지 않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남성분은 군에서 고생 많이 한 지역은 그쪽을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돌에 맞아 죽은 자와 같이 되었던 그 도시에 그는 다시 갑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어떤 아픔과 상처를 겪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고 상처받아도 그것을 뛰어넘어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는 집념으로 그는 자신이 지나왔던 길을 또다시 지나가며 복음을 전하며 성도들을 믿음에 굳게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한 명의 팀원이 더 추가되죠. 바로 디모데라는 제자입니다. 바울이 가장 아꼈던 영적 아들이자 동역자이자 제자입니다. 그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성도들에게서 매우 존경받는 형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요 아버지가 그리스인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디모데가 그런 가정 환경이 있다는 것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흥미로운 일을 행합니다.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했다는 겁니다. 자, 15장 우리 바로 전장에서 예루살렘 공의 중요한 결정이 무엇이었다 그랬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집을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결정인데 아니 한 장이 지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한다니 이거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는가? 3절에 그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전도여행에 그를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유대 사람들 때문에 그에게 할례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의 중요한 사역팀의 일원으로 합류시키고 싶었는데 유대 사람들, 그가 복음을 전하게 될 유대 사람들이 아직도 율법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상대조차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디모데가 불필요한 공격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싶었으며 또한 유대인들을 만날 때마다 어떤 장애물이 없이 그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차원에서 할 일을 받게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지만 또 다른 흥미로운 일이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옵니다. 그것은 디도라는 또 다른 제자가 있습니다. 이 디모데와 디도는 바울의 오른팔 왼팔과 같은 사람이었죠. 나중에 훗날에 보면 이 디도를 통해서 갈라디아에게 편지도 보내고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심부름을 많이 한 사람이 디도입니다. 이 디모데는 할례를 받도록 했는데 디도에게는 또 할례 받지 말라 그럽니다. 그것은 디도에게 공격하는 사람들의 그 생각이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너는 할례 받으면 안 된다라고 막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는 할례 받으라 그러고 디도에게는 할례 받지 말라고 하고 이게 원칙이 맞지 않는 것 같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고린도 전서 9장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22절에 보십시오.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 대해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습니다. 이는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유대 사람처럼 된 것은 유대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나 자신이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된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사람이 아니지만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 율법 없는 사람처럼 된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에게 내가 연약한 사람처럼 된 것은 연약한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어떻게든지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사람의 자유로 내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된다. 여러 사람의 여러 모양이 된다. 율법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문화 속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내가 그들과 같이 됨으로써 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율법 없는 사람처럼 되는 것이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연약한 사람처럼 된 것은 내가 그들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이 어떤 세상의 정치를 위해서 사람들의 지지와 인기를 얻으려고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들에게 맞추어 주겠다, 양보하겠다, 그들처럼 되겠다. 그래서 사역의 대상에 따라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라.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의 방법으로, 교제의 수단으로, 또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할례를 행하라고 했고 디도에게는 절대 할례 받지 말아야 된다. 그들의 지금 주변에 있는 대상들은 당신이 할례를 받으면 그것이 구원의 조건으로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역의 대상에 맞추어서 때로는 할례를 행하게 하고 행하지 않게 했다는 거죠. 초점은 뭡니까? 그들을 얻기 위해서이다. 더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찌하든지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얻고자 할 때 새로운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중요한 선교의 원칙, 사역의 원칙을 가지고 사역했을 때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왔고 또한 교회가 질적으로도 성숙했고 양적으로도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교회들이 건강하게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성장해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옮기시는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1차 여행과 또 다른 차원의 2차 여행의 측면은 1차 여행에는 성령님께서 그들이 계획한 대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2차 여행 때는 그들이 계획한 대로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대로 열어주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계획의 문을 닫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때로 저와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어떤 길, 계획이 막힐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때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그 부서진 계획, 무너진 길 앞에, 닫힌 문 앞에서 때로는 절망과 좌절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시는 새로운 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먼 훗날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막으시고 그 걸음을 다른 길로 인도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가를 우리는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막힌 문 뒤에 열린 문을 준비하시며 새로운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문을 닫으실 때는 다른 문을 열어놓으시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아시아 지방에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 무시아 지방 가까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사진 자료를 함께 보시면 바울로부터 책에 나오는 2차 선교행 일행입니다. 보시면 이 시리아 안동에서도 출발을 해서 이들이 지나왔던 그 지역을 다시 되돌아갑니다. 거기 보면 더베, 이고니온, 루스드라, 비시디, 안디옥 다 1차 선교여행 때 다녔던 지역을 다시 되돌아가면서 그들의 믿음을 경고케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거기서 더 나가서 동그라미 친 비두니아라는 지역, 큰 글씨로 굵은 글씨로 써있다는 그 당시에도 큰 광역 지역이라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있던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으로 가고자 했다는 겁니다. 1차 선교여행 때 다녔던 지역을 다 다닌 후에 이제 비두니아라는 새로운 지역으로 가고자 했던 겁니다. 그것이 아시아 대륙의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막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막으셨는지는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예수님의 영이 이들이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허락지 않고 막았다는 것을 확실히 아 이건 예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거구나 라는 것을 확실했고 비두니아로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바울 일행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확인할 수 있던 이유는 뭐냐면 모든 지금까지의 걸음이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새로운 길을 내실 때 이 길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평소에 성령 안에 거하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과 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잘 깨달아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 안에서 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 발걸음 속에 있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중요한 길을, 새로운 길을 내실 때 아, 이 길이 아니구나 라는 걸 확신할 수 있고 아, 이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의 주님과의 동행이 중요한 것이고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들이 비두니아라는 지역으로 가고자 했지만 막으셨습니다. 그들이 볼 때는 비두니아에 더 많은 사람이 있고 비두니아 감으로써 이제 아시아 대륙 전체를 복음화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곳은 바로 드로아라는 작은 항구 도시였습니다. 사진을 자료를 다시 보시면 이제 비두니아라는 곳에 가고자 했던 것을 그 서쪽에 있는 작은 항구 도시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로 인도하신 겁니다. 바울 일행에는 이 드로아가 전혀 생각 속에 없었습니다. 고려할 가치가 없었던 것은 작은 항구 도시에 가면 그곳에 가면 사람 몇 사람과 또 바다만 있는데 많은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왜 드로아로 가게 하셨는가? 이 드로아를 통해 이제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드로아를 생각하지 않은 것은 그 앞에 바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이렇게 지도를 통해 전체를 보기 때문에 아시아 유럽을 전체로 보기 때문에 조금만 건너가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배를 타고 다니는 그 얘기는 이런 지도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냥 들어와가면 그것이 땅끝처럼 여겨진 것이죠. 저 바다 건너 또 다른 대륙으로 간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시대라는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들어와는 그저 바닷가 근처에 있는 작은 항구임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들이 드로아에 도착하자 환상이 그들에게 보입니다. 바울에게 보이고 마게도니아 사람 유럽 대륙 그 당시에 마게도니아 대륙이죠. 우리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그곳은 바로 홍해 앞바다였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다른 좋은 길, 빠른 길, 안전한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해 앞바다로 인도하셨을까요? 앞에는 바다요,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는 바로 그곳으로 왜 인도하셨을까요? 그것은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길은 또한 막혀 있습니다. 바다가 앞을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심을 그 백성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막힌 길과 같은 바다 앞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놀라우시고 전능하신 분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때로 우리를 막힌 문 앞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때로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고자 하는 길이 막혔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있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인지를 너에게 체험시켜 주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는 건지를 알려주겠다. 그리고 막힌 문 앞에 서 있을 그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새로운 길을 내는 것을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막힌 문 뒤에 열린 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드로아로 가서 앞에는 바다밖에 없었던 그 마을에서 환상을 보게 되고 이제 빌립보, 그 당시에 마게도니아 대륙, 지금의 유럽 대륙의 첫 번째 관문인 아마도 가장 가까운 항구였을 겁니다. 빌립보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 빌립보는 로마의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의 선친의 이름을 붙여 빌립보 왕의 이름을 붙여서 붙인 빌립 왕의 이름을 붙인 도시죠. 그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처음으로 로마 제국을 시작하게 된 첫 번째 정복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리고 그 빌립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로마의 퇴역 군인들 로마 제국을 위해 싸운 군인들을 다 그곳에 이주시켜서 세운 도시이기도 합니다. 로마 제국의 첫 번째 출발지였던 이 빌립보에서 유럽 대륙이 복음화되는 첫 번째 도시로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땅끝을 향하여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 건너 빌립보로 가게 하셨고 또한 그를 통해서 이제 아시아를 넘어 유럽 대륙으로 복음을 더 확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기대는 훨씬 크다는 거죠.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꿈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언제나 큽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면 자녀들이 되기 원하는 것보다 부모들은 언제나 더 큰 꿈과 기대를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보다 더 큰 계획과 꿈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우리는 그것이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때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땅끝을 향하여 길을 내시며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는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궁지에 모아놓으신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삶이 미로에 갇히는 것 같은 상황 속에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내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구나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있을 때 성령님께서 여시는 새로운 길을 우리는 날마다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막힌 문 자체가 열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음의 길을 내시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길이 없는 곳 같아 길을 내시고 또 바다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강물을 내시고 사막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